2019년이죠. 2017년 10월 10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7년 10월 10일 예, 최경옥 집사님 말씀 너무 좋은 그날이 목사님 생일이에요. 야, 10월 10일 생일인데 우리가 2017년 10월 10일에 창세기를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선교를 했어요. 그때 2017년 10월 10일부터 그게 화요일인데 그래서 오늘까지 1년 7개월 11 동안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드디어 창세기를 우리가 끝내버립니다. 야, 여러분 창세기를 태초에 이렇게 시작했던 이 창세기를 50장까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우리 함께 창세기 여행을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이 한 번도 저까지 한 3명 정도 되고 세 번 밑으로 빠지신 분이 두 분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뭐 조금씩 빠져서 어떻든 간에 대다수를 우리가 창세기 크루즈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병택 집사님은 시므온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은 야곱 나가 이름이 똑같다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최경옥 집사님은 야곱은 부인이 네 명이야 이거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배워왔단 말이야 창세기를. 그럼 창세기를 1년 7개월 동안 배웠는데 여러분 속에 이 창세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고 그럴까요? 어떤 것이 우리 창세기를 1년 7개월 동안 여러분 1년 7개월에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도전을 듣고 무슨 음성을 듣고 무슨 삶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 창세기 어떻든 마지막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두 사람의 죽음으로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창세기를 마칩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렇게 제목을 딱 써놓으니까 아 둘이 같은 날 죽었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야곱은 요셉의 뭐죠? 아버지. 그러면 요셉은 야곱의 어려운 걸 금방 알았어요. 야 오늘 이 성경 공부한 마지막입니다. 그걸 벌써 아시니까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한 50여 년 있다가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들만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만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했죠. 손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열두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르벤서부터 차례차례 해서 베냐민까지 뭘 했죠?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했죠. 자, 르우벤은 성격이 뭐 같다고요? 물이 끓음같이. 그럼 유다는 뭐 같다고요? 사자새끼 같다. 요셉은 어떻다고 했죠?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아, 이게 지난주에 했는데 갑자기 그랬나요? 그 창세기 나오는 건가요? 혹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실까봐 다 걱정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창세기 마치고 나서 아 다음 주부터 한 3주나 4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스토리로 해서 한 3주 정도 한 3번에 걸쳐서 아주 컴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창세기를 전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정리 시간이니까 다음 주부터 3일 내지 4번은 빠지지 않고 오시면 창세기 이야기를 한 편의 드라마로서 1부, 2부, 3부, 4부로 아마 끝낼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 다음 주에 부터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열두 아들을 막 예언을 해서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오늘 죽는 마지막 야곱이 유언을 하는 얘기가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3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는데 내가 내 연초에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구물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또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한마디예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거지. 지금 야곱은 어디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에서도 어느 땅에 살고 있죠? 애굽에서 1. 나이아가라. 밴쿠버. 아, 밴쿠버 있는데. LA. 뉴욕. 워싱턴. 고센. 이 중에서 어디서 살고 있죠?
고센.
야, 어떻게 다 보면 금방 아는 게 다 있어요. 애굽과 고센 땅에서 살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죽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디죠? 여기 정확하게 하면 가나안 땅? 오늘 30절에 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굴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다 묻어요. 이거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막벨라 굴이 마므레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어디 옆에 있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성 바로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바로 옆에 한 1마일, 2마일도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큰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샀느냐면 자기 아내 학가 이제 사라가 죽게 되니까 그 사라를 묻으려고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다가 야곱이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살 때 야곱, 이 아브라함이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요? 네, 400세겔. 그 당시에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1년 연봉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 한다면은 그 당시에 1년 연봉이 이 사람들 얼마냐고 한 5세겔 정도 됐어요. 그런데 400세겔을 주고 샀으니까 얼마를 더 주고 산 거예요? 거의 80배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도 완전히 이거 사기쳐서 당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잘못한 것이죠. 엄청난 손해를 그 땅을 샀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샀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이제 묻어요. 다윗이 자기 다윗 성에다가 다윗 성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라고 땅을 샀는데 성전 부지 땅값이 얼마였는가? 5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장사하기 위해서 밭 있는 그 밭 땅이 400세겔이면 그것만 8배 차이 나죠. 그래서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악덕 방에 아주 흉악한 부동산 특이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요. 하여튼 거기에 지금 누가 묻혀있다고 해서 29절에 보면은 제일 끝에 뭐라고 누가 묻혀있다고 우리?
아브라함.
네? 에브론에 29절 제일 끝에 보면 에브라함의 밭에 있는 그에 우리?
부여조가
무슨 말이에요? 부여조. 부여조. 부여조라고 하는 부는 누구예요? 부는?
아버지.
야, 조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조부, 이렇게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부와, 부여조라는 말을 부와 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라 이런 말. 여자는 엔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과 딸 그러려면 아들, 여, 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라는 건 함께라고. 그러니까 부여조라는 말을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거기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묻어주는데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누가 묻혀있느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거는 혼자서만 다스렸어요. 아브라함은 야곱의 어떻게 되는 사람이죠.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야곱의 뭐가 되는 사람이죠. 혼자 속으로 다 생각하셨어요. 자 그럼 다같이 대답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그랬다. 얼른 할아버지 하시는 분이 있네요.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속으로만 생각해보세요. 누굴까요? 생각했어요? 자 다같이 시작. 이걸 어려운 걸 이 정도 그러면 3대 제일 처음에 누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야곱의 아들은 누굴까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 야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교회 가면은 굉장히 많이 안에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다음 주에 총정리해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가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노트 가지고 오시고 꼭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집중적으로 창세기로 완전히 세 번, 네 번을 끝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만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묻어달았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묻혀있어요.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가 묻혀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도 누구를 거기에 묻었다고? 31절에 레아를 묻었다는데 그 레아 앞에 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내 아내 레아를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를 싹 빼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알면 벌써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여인은 누구죠? 라헬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죠. 르벤이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한테 왜 무시한다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야곱에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기 아내라는 이름을 싹 빼버리고 자기는 레아를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그런 얘기 유언을 하고 나서는 침상에 죽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죠? 네, 147세 살았죠. 지금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애굽 땅 아들한테 요셉한테 와가지고 몇 년을 살았죠?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30세 때 가나안 땅에서 이 이국 땅인 외국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과 함께 살다가 17년 살다가 죽어서 140대 죽었어요. 자, 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147년 동안에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약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정말 나쁜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뭐 야곱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은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가빠지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말이죠. 그가 제일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큼은 그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야곱은 이 세상에서 축복의 가장 근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도 싸우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형제들하고 뭐, 누구들하고 싸우는 사람. 그래서 전부 이기고는 뭘 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 누구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렇게 참 철저한 이 야곱이 드디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형편없이 지질이 못나고 좀 아주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만 생각하는 친구, 나한테만 미쳐있는 친구, 나 때문에 아주 그러는 친구. 이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돼. 우리가 잘나지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열렬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열렬 사제가 된다면은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죽으면서 얘기를 하는 유언 중에 이게 뭐 야곱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 계속 이런 말이에요.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야곱은 지금 그곳이 어디라는 것을 압니다. 비록 자기는 애굽 땅에서 죽어가고 있어. 애굽에서 아들이 총리고,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로서 살고 풍복하게 여생을 보내고 살지만은, 그리고 가족들 모두 함께 살고 있지만, 그는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애굽 땅이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무덤이 애굽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의 시신이 애굽 땅에 묻혀 있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이곳이지만 앞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곳이 어딘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야곱의 죽음을 많은 것을 생각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그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성도들은 그곳을 가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만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곳이 어디인 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지? 어디로 가시겠어요? 우리가 그곳을 가야 돼요. 아, 나 모르겠는데요. 죽으면 그만이죠. 세상에 뭐 죽으면 그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야곱은 애굽에서는 죽어요. 애굽은 그 애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라 나그네의 곳이고, 거기는 타향이에요. 그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다가 돈을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젊어서 아파트 한 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늙어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그곳이 있습니다. 보험,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그게 걱정이니까 보험 들어라, 뭐 저축해라, 부동산 투기해라, 그래도 주식 투자가 낫지, 무슨 소리야, 금덩어리 사는 게 낫지, 별 소리 나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음의 소망은 뭐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 야, 그것. 여러분 손가락 그것 한번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왜 두려워해요?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147년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복을 바라고 그 복 때문에 살아왔던 이 야곱은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애굽이 아무리 총리의 아버지고 정말 구세대 땅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나를 여기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장 내가 죽거든 나를 그곳에다 묻어달라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왜 막벨라 굴을 샀는가 그 이유를 압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는데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축복의 예언이 지금 야곱의 가슴 속에도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대대로 내려왔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야곱이 몇 번에 걸쳐서 바로 가나안 땅, 마므레 옆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에다 묻어달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실 안 사도 가나안 땅 어디든지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샀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게 가나안 땅 전부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인 막벨라 굴,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땅은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그 가나안 넓은 지역에서 막벨라 굴이 있는 작은 밭을 400세겔 주고 샀지만은, 그렇게 작은 땅에 자기가 묻혀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약속에서 이 땅은 너에게 줄 것이라 확실한 증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샀는데, 그 증표에 대한 소망을 이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더라도 그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서도 그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는 이 죽음에,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 창세기는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지만, 창조의 이야기만 들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삶의 모습을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낳는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푸른 물불이 활발 타는 그런 푸른 물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 엄청난 고난과 모든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그걸 건들지 못하는 이유를 딱 하나요. 그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말이죠, 오늘 당장 돈 떨어진 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조금 아픈 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집안에 뭐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야곱의 죽음은, 사실 야곱이 이런 말을 하면서 혼자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서, 그는 돌아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의 눈은 지금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내 할머니가 묻혀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가 있는, 정말 허다한 지능들이 구름처럼 둘려져 있는 그, 바로 그곳에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름처럼 둘려있는 허다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막 달리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 엄청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우리가 달리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막 달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누가 보고 있느냐? 우리보다 먼저 가던 아브라함이 보고 있고, 모세가 보고 있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음의 선들, 바울, 베드로, 뭐 이런 선조들이, 우리 이 집사님이 뛰어오는 그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환영을 할 것 같다. 우리가 목표지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머리에는 우리의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뭐를 씌워주시겠어요? 월계관을 씌워주시겠어요? 참,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삶.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려워야 해요? 뭐가 근심거리가 되어야 하냐? 뭐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 신앙 생활하는 것을 끌어내리고 못하게 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만약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모르잖아요. 당장 주머니에 있는 200불은 현찰인데요. 이건 현찰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가 편안하게 당장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세상을 주장하고 세상을 흔들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업신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 권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지배 안에서 거기에 조종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지.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여러분을 딱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습니까?
아, 네.
아니 머릿속으로 대답하지 말고 가슴으로 다시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하지 말고 머리로 대답하지 말고 가슴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믿습니까?
아, 네.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스까이?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동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네가 힘들어. 힘들만 하나님께 얘기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1월 첫 주에 설교 드렸던 거예요. 아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뢰고 있습니까? 아뢰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뢰라는 것, 알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이 있고 너 흔들리지 않고 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너를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 너를 지키는 것은 조금 모아놓은 어떤 건강도, 나의 가족도, 나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너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야. 지금 빌립보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빌립보 성 밖에서 수비를 쓰고 있는 로마 군인이. 로마 군인의 최고 대장이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께 아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나아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지키고 밖에서도 지키고 있고 가정에서도 지키고 있어. 일터에서도 지키고 있어. 병중에서 고통할 때도 지키고 있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소망이 끝났으면 나 이제 죽을까요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죽긴 왜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킨다고 약속을 하면서 뭐든지 이야기하고 고하라. 하나님 여러분 고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생각 좀 하고 살아. 자, 그럼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성 안에 있잖아요. 로마 군대가 밖에서, 성 밖에서 1초도 안 쓰고 보초를 쓰고 있는 그 성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죠. 믿는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 누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럼 생각 좀 하라. 뭘, 돈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돈 생각? 주님 안에서 집생각? 주님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 로마 군대가 이 세계 최고의 최강 이 군대인 로마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면 누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품에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생각하라.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야곱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 동안 바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매달린다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 야곱의 죽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커질까요? 머리만 커질 거예요. 머리 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 눈이 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왕눈이. 귀가 한쪽 크고 한쪽 작으면 뭐라고요? 짝귀. 여러분, 행동을 안 하고 머리만 커지면 있잖아요. 그냥 머리가 이렇게 잔뜩 커지면 어떻게 돼요? 거친 운동을 했을 때 머리 못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생각만 하고, 그러면 머리 크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잔머리만 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하더라. 행하라. 전 이거 정말 너무 좋아요.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안 하면 안 되지만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랍스타를 좀 먹고 싶어요. 근데 랍스타를 먹는데 돈이 그거 먹으려면 120불이 들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12불밖에 없어요. 그럼 믿습니다 하면 그게 120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120불이 아니라 나한테 지금 200불이 들어있어요. 내 주머니에. 그럼 나는 120불짜리 랍스타를 먹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도 그걸 나는 먹을 수가 없어. 돈이 모자라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먹어. 이러는 사람 있나요? 120불이 넘어서 200불 가지고 있으면 랍스터 120불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근데 확신은 의심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넌 못 먹다 해도 무슨 소리야 난 먹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런 자신 있죠.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 모든 걸 함께 하시겠다. 모든 걸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불이 있었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있었으면 해봐야 납수 죽었다 해도 못 먹습니다. 그럼 납수 가게 가서 저 200불이 있었으면 하는데 좀 주시면 그럼 안 줘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란 바로 행동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있었을 때도, 그가 에서를 만나려고 했을 때도, 그가 라반에게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도,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정말 야곱은 그렇다. 야곱의 삶은 그렇다.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보고하면서 애굽 땅에 왔을 때도 그가 애굽 땅에 가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실 것이에요. 야곱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가나안을 살아보고 가나안을 꿈꾸고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야곱은 그걸 나의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야곱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단순하게 아, 우리 선영이 우리 조상묘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나 거기다 묻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평생 그가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럼 그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이 땅은 바로 우리 땅이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전부 우리 땅, 우리 주식이야.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너희들, 너희 자식들, 우리 100년, 200년, 영원토록 우리 선조들이 살 거야. 그 하나님만의 천국 있잖아. 우리 그런 약속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죽음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합니다. 야, 이거 오늘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얘기하면 돼. 야곱의 죽음 얘기하다가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고 말아. 할 수 없이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하기라고.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는 50장 넘어가면은 1절부터 14절은 이제 죽은 야곱을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을 엄청나게 하고 15절서부터 그 다음 50장 15절서부터 지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엄청난 일이 하나 생깁니다. 50장에 가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50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 다음 주에 내가 말씀하기로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의 죽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이 시간 보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말만 붙여도 이게 굉장히 그 축복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말 안 붙이고 그냥 이름 부르면 큰일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는 147년의 삶을 살고 그의 생명을 마감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마지막 유언 그곳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그곳에 갈 때가 된 거지. 그리고 그곳이 이제 정말 갈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곳이 희망이고 소망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에 지금 차이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게 나는 도대체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모시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우리 그 찬송 불렀잖아요. 이 시간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 아뢰라. 예수님께 아뢰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이제